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과 또 25절과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참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올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아마 세계에 많은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치를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가치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이 평소에는 소중한 줄 몰랐는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됐고 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 팬데믹으로 예배까지 함께 다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공동체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의 패턴이라든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강 목사님 뭐 인생 연륜으로는 저보다 후배겠지만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 사실 많은 걸 배워요. 생활에 대한 지혜라든지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또 귀한 강단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한편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올 연초에 원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장 가슴에 와서 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 그 말씀이 저에게 가슴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전도계획, 성전계획, 기도계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다. 앞으로 응답받을 30년뿐만 아니고 우리 남은 생에 영원토록 이 지상에서 받아야 될 응답은 이 안에 다 있다. 그런 가슴이 와서 부딪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이 전도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전도하면은 떠오르는 몇 분이 계세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유 목사님이십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전도사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전도에 올인을 하신 분입니다. 그는 뭐 눈만 뜨면 늘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전 세계 237 나라 를 가슴에 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모든 인력들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본인이나 또 우리 초창기부터 이 전도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이 놀라운 세계 복음화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제가 뉴저지에서 시무할 때에 전도를 정말 제대로 하신 강사님이 계신다고 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대구 서문교회에 이종근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을 모시고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뭐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대구에서 보석상을 하고 있었는데 원인도 알지 못하는 질병이 와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병은 낫지 않고 그 보석상 가게를 팔게 되고 집을 팔게 되고 전세로 옮기게 되고 사골세로 옮기게 되고 병이 낫지 않으니까요.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총동원 전도 주일에 대한 일정을 말씀을 하시더라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애가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몇 개월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생명만 연장해 주신다면 총동원 전도 주일까지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생각에는 이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전도지가 없으니까 전도지를 인쇄해야 되겠는데 전도지 인쇄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인쇄소를 찾아가서 전도지를 인쇄를 하고 그 인쇄할 때 자기 이름을 맨 아래에다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또 아는 분들 찾아가서 뭐 그냥 전도라는 것이 앞으로 몇 월 며칠 몇째 주일에 우리 교회 나와달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전도였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뭐 전도도 아니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교회 나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지금 곧 죽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지를 받았는데 받을 때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 사람이 나에게 한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참 총동원 전도 주일이 돼서 이분의 전도지를 이분이 준 전도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천 몇백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꼭 이제는 뭐 죽음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몇 개월 지났으니까 부고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부고가 오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궁금해서 이제 찾아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사람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병자같이 환자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야 어떻게 됐냐.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병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아 건강이 회복됐으면 사업을 해야지. 알다시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돈이야 빌려주면 되지. 평소에 아마 인간관계를 잘한 것 같으나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서문시장에 보석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들을 보내주는지 문 열기 전에 항상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소문이 이제 대구 시내에 퍼져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분을 강사로 모시기 시작했는데 이게 삽시간에 전 세계에 알려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분을 전도 집회 강사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을 전도 집회 강사로 초청하려고 했더니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대요. 어쨌든 기다려서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융자를 뭐 몇만 불 받는 거, 10만 불 융자 받는 거, 뭐 집 사기 위해서 20만 불 융자 받는 거, 50만 불 융자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융자 받은 것 중에 단 1불이라도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No way. 그거는 상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융자를 100만 불 받아서 사업을 했든지 집을 샀든지 그건 상급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만 불을 융자를 받아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썼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할 때에 그것은 엄청난 상급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인데 그리고 그것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데 일불도 상급으로 교환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는 은행 융자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그 전도와 선교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는 왜 융자를 받지 못합니까? 엄청난 도전을 주었어요. 그때 우리 이웃교회 감리교회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오셨다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우리 교회 집회 참석하고 본교회 가서 100만 불 전도 헌금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뭐 틀림없이 전도하는 것이죠. 독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그 정은정 목사님은 늘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다. 나를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는 세계사를 봐도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한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전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한다. 그 말이 전 세계에 유행어처럼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로마에 막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로마를 바라볼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영국은 해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대양 6대주에 영국 영토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쪽 대륙에 해가 지면은 이쪽 대륙에 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해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그 역사를 보면 18세기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뭐 어떤 나라도 선교사를 제대로 파송하지 못할 때 영국은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 왜? 선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를 주도할 정도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잡지에 봤는데 전 세계 그때 인구가 한 60억이 됐는데요. 이 지구촌의 60억의 인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 생활비, 예, 1년 생활비, 예, 전체의 생활비에 미국이 그때 한 2억 인구인가 그랬는데, 이 미국이 쓰는 그 돈이 전 세계 60억 인구가 쓰는 것에 50% 이상을 쓴다고 이렇게 잡지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50억 인구 중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미국이 전 세계 지구촌의 살림살이에 50% 이상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그만큼 경제력과 모든 힘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가장 선교하는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뭐 지금 한국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뭐 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뭐 절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을 들어 쓰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우리 인류와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도계획에 말씀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성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전계획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몇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치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슴 속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아들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지은 거랑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부산의 광안리 가까이 신부산 교회에 부목사로 한 3년간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강도사로 가서 한 1년인가 지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그때 한 뭐 한 400여 명? 네, 그 정도로 모이죠. 한 중간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이 건축위원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부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자. 그런데 그때 부산 영락교회는 이미 1,000명이 넘어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였습니다. 그 영락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위원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그 영락교회에 건축을 하는 그 장로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의 건축 설계를 영락교회보다도 50평 더 크게 지어주세요. 선한 욕심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부자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는 부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이 건축위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 저 불국사도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튼튼하고 건재하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방문할 정도인데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데 그냥 지어서 되겠냐? 가장 아름답게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가서 인천과 서울에 최근에 가장 아름답게 지었다고 하는 예배당을 다 둘러보고 돌아오셨어요. 그 믿음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참 놀라운 사실을 봤습니다.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우리 계산이 앞설 때가 많아요. 우리의 계산으로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아, 이것 이상은 안 돼.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결정을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건축위원들은 전혀 계산으로 안 맞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혀 계산으로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그 건축위원 집사님 중에 한 분의 친구분 되시는 분이 페인트 공장을 하시는 기독 실업인인데 그분이 아예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자기는 교회를 짓고 싶은데 본 교회는 예배당을 안 짓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짓고 싶어서 그만 우리 교회로 등록을 했어요. 그때 광안리 해수욕장에 집 한 채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5억이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500만 원이면 그때 큰 돈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2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예배당 외형에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외형은 다 됐는데 교회 재정이 바닥에 났어요. 이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페인트 칠도 할 수도 없고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공장의 직원들을 매일 출근을 공장으로 하지 않고 교회로 보내더라니까요. 자기는 페인트 공장이니까 페인트는 자기 공장에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김흥주 장로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이분의 기업에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그 건축에 정말 마음을 담았던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계산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물질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시작하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저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237 나라 살릴 성전에 대해서 구상하고 렘넌트 살릴 성전을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얼마나 각자가 느끼고 있는지요. 만일에 기도가 없는 것을 한번 상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에 대책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우린 영적 전투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생활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도의 가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어떤 재산보다도 귀한 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가 옵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소중한 줄 알면서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나약함도 있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요. 기도의 소중함도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늘 결심을 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정말 기도 제대로 해야 된다.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우리 마음으로 많이 다짐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잘 안 돼요. 그 왜 그럴까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늘 마음이 약해서 늘 탓을 내게로만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요, 항상 바쁘게 만들어서 다른 것을 내 삶의 우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밀리는 거예요. 뭔가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뭐만 기도가 밀리는 겁니다. 기도가 어떤 것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바쁜 일이 더 많아.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 그거 하다 보니까 기도는 뒤로 밀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기도인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할까요? 기도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가 속수무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속수무책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거죠. 기도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걷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육이 없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영적인 근육이 붙어야 돼요. 영적인 근육이 붙으면은 힘있게 달려가는데 영적인 근육이 상실돼 버리면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와이에 있다가 3년 전에 LA로 알리와 함께 와가서 코리아타운에 1년간 살았는데요. 그 1년간 살면서 거의 이제 걷지를 않았어요. 공기가 너무 나빠서 집 밖에 나가고 싶지를 않아요. 그 하와이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와서 아침에 학교에 사무실에 나가기 전에 꼭 등산을 했어요. 바로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산이 있어서 털 그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등산을 해서 다리에 근육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인타운에 와가지고 한 6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전혀 걷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날 탁구장에 가가지고 몇 시간을 격렬하게 게임을 했는데 그만 근육이 빠진 상태에서 격렬하게 운동해서 관절염이 왔어요. 어느 정도 심하게 왔는고 하니 목발을 짚을 정도로 심하게 왔어요. 걷지를 못하겠어 아파서. 한 2년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제 1년 전부터 조금씩 통증은 있지만 한 시간 정도 평지에서 걸을 수 있을 정도 됐어요. 제가 지금도 아침마다 한 시간씩 길을 쓰고 걷습니다. 그 이유가 걷지 못한 시간을 생각하니까요. 걷는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축복이 되라니까요. 걷고 싶은데 걷지를 못했다니까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이제는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게 평소에 우리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우리 지체가 부자유스럽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내게 은혜고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평소에 거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걷지 못하다가 이제 걸어보니까요.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뛰지는 못할지라도 걸을 수 있다는 것만 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요. 그러니까 제가 길을 쓰고 이제 걷는 거예요. 왜? 이제 근육이 더 빠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의 기도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소홀히 하면은 근육이 빠집니다. 여러분 벌써 한 일주일만 제대로 안 걸어도 이게 걷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의미의 피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거저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중에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실제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배 숭고하는 삶이 되면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고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성공하면 이런 응답들이 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거저 얻어질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 엄마들은 산고에 아이를 태어나는 그 고통을 경험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든 그 좀 사선을 넘는 죽음의 고통을 넘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듯이 한 생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중요한 것일수록 거둬지는 것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도계획, 성전계획, 기도계획, 예배계획, 이것은 내 생명만큼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 얻어지질 않아요. 결코 쉽게 얻어지질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이것이 내게 지금 잘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원단 메시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틀에서 새틀로. 예틀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예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올무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치유받을 때에 우리가 새틀이 되는 것입니다. 새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이런 변화가 옵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됩니다. 치유받지 못하면요 마음은 있는데 되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치유받게 되면 영적 전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 전투가 되어지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게 염려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가장 빨리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영적 전투를 지금 안 하고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 바뀝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이라는 것을 아세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명석해도 고정관념은 고장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탐꾼들이 왜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했을까요? 저는 열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말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두 번 다녀왔는데요. 그분들의 말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8개월 동안 비를 구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슬을 강우량으로 계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황량한 사막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 것은 물이 많아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전부 그 수로를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산에 눈이 녹아서 시리아에서 녹은 그 눈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서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다 이게 농장으로 연결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고 그 사람들은 도시에서 쓴 이 수도물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열정탐꾼이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 의 고백과 함께 20대 이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지만은 20세 이상과 그 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말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해버렸어요. 다 불신앙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열 정탐꾼은 누굽니까? 한 지파의 대표로 뽑힌 믿음의 장부들이에요. 믿음의 장부들이라니까요. 그냥 뽑힌 게 아니에요. 한 지파의 대표로 뽑힌 열 정탐꾼들이에요.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점점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면 점점 새 힘을 얻고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원망입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요, 원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을 중단하게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원망할 때 땅이 갈라져서 죽었어요. 원망할 때에 불뱀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출애굽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광야에 죽이려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시켜놓고도 원망에는 하나님이 아량을 베푸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원망에는 아량을 베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고 헌신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원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뭐 불신앙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 그 안에 응답이 다 있다. 전도계획, 성전계획, 기도계획, 예배계획.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가 다 섬김의 자세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하는데 왜 원망과 시비가 생길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아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잖아요. 소원을 주시고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오늘 이 13절,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가지고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이것은 마귀가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의 마음에 기쁜 소원으로 두고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언약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됐습니다. 복음 깨달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언약대로 될 것을 믿고 언약 안에 훈련받고 있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왜 나와 우리 가정에 여전히 떠나지 않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우리가 안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 정탐꾼처럼 보느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느냐, 여기에 우리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자녀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또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열정탐꾼으로 가느냐 여호수아 갈렙으로 가느냐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정탐꾼들이 정확하게 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말로 할까요? 열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물로 보이기 위해서 포도 넝쿨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것을 증거물로 보이기 위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 등에 메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림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둘이서 아주 막대기를 메고 큰 것을 예 포도송이를 그 넝쿨채로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보여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열정탐꾼들이 고백한 것을 듣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그 땅을 악평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평하는 도다. 여기에 우리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은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죠. 교회라는 공동체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물론 있죠. 우리의 직장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물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열정탐꾼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는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열정탐꾼은 사실을 말했지만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신앙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 예만 들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면 약속대로 될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될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거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는다는 것도 본인이 몰라요. 이제는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자녀들에게 문제 있어요.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열정탐꾼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약속을 사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세상 지구촌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갈등과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열정탐꾼의 고백이 아닌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으로 보고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이 소중한 시간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금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소중한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전도와 기도와 또 예배와 이런 소중한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둘 수 있는 삶이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이 사실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체질이 새체질로, 우리의 예틀이 새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보는 관점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기준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서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